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여기 남조선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봄의 계절이 되었는데요. 예전과는 달리 남조선은 봄과 가을이 많이 짧아지고 그 대신 여름과 겨울이 길어졌어요. 여름은 너무너무 더워졌고 겨울은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아요. 남조선은 자동차와 냉풍기가 많이 보급돼서 편리하긴 하지만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덕분에 날씨가 옛날과는 달라서 사계절이 있다는 말이 없어질 지경이랍니다. 북조선의 날씨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우리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기쁘네요.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가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애굽으로 건너간 야곱의 자손들이 바로에게 핍박을 받았고 갓 태어난 남자아기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네, 그때 태어난 모세는 부모님과 누나의 지혜로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아심 속에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아이가 없었던 애굽의 공주는 모세의 친엄마를 유머로 들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인 히브리인을 보았을 때 모세는 히브리인의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돼요. 이것이 빌미가 돼서 애굽 왕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자였고 애굽 왕 바로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였거든요.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곳의 제사장 르우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양을 치며 살게 됩니다. 40년을 그렇게 보내게 되죠.
모세는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자기의 민족을 위하려고 했던 일인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는 어떻게 참고 지낼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겠지만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훈련시키신 시간들이기도 했죠.
맞아요. 겉으로 볼 때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고 계셨으니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어쩌면 복잡한 애굽 궁정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어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버린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모세가 태어나기 한참 전의 일이고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뒤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온 땅의 금이 하나이요 은호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뜨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가 멈춰선 땅에서 살았어요. 홍수가 멈추고 난 뒤 노아가 가장 즐거워했던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멋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동물들 중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제물이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일 수도 있어요. 기도와 봉사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여러 방법 중 하나예요. 노아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이 제물을 드리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노아의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또 더 많은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은 더욱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마침내 땅 위의 사람들이 다시 아주 많아졌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의 말이 똑같았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영어나 중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안녕이라고 말하면 다들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아무리 먼 곳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쩔쩔맬 필요가 없었거든요.
모두가 함께 모여 살다 보니 어려운 일도 쉽게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무너져도 여러 명이 힘을 쓰니 곧 해결되었어요. 논과 밭을 가려고 해도 사람이 많아서 금방 일을 끝낼 수 있었어요. 식량을 저장해둘 큰 창고도 모두 모여 순식간에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지개를 볼 때도 더 이상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나에게 아주 좋은 계획이 있어. 우리가 멋지고 큰 도시를 만들어서 함께 사는 거야. 그곳을 우리의 집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아,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논리 풀줘서 살면서 번성하라고 하셨지만 난 그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
맞아. 우리가 모여 있으면 이렇게 좋은데 그지 서로 떨어져 살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은 또 한 가지의 생각을 해냈어요. 그것은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할 수도 있어.
다들 너무 좋은 생각이라며 칭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삶은 생명이 없는 삶이라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속삭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 맞아? 그렇다면 왜 네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시는 걸까? 왜 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게 하시지? 너도 참 불쌍하다. 하나님은 네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
사탄의 이런 말들로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의심을 갖게 했지요.
사탄의 속삭임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더러운 거짓말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떠나가지 않았어요.
네가 하고 싶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벽돌을 구워서 한 장, 두 장 쌓아 올리기 시작했죠. 탑은 점점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살던 도시 위로 우뚝 올라섰고 마침내 탑의 꼭대기는 머리를 들어서 한참을 올려다봐야 할 정도로 높아졌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많은 것들 중에 탑을 쌓을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싶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신들이 거하는 특별하고 위대한 장소가 하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한 것이었어요. 높은 탑을 세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 인간들은 번성했고 생육했고 땅에 충만했어요. 그들의 문명은 점차 발전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교만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문명과 지식과 기술을 보여줄 만한 것들을 만들기 원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자신들을 지켜주는 존재로 여겼어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다고 외쳤어요. 또다시 홍수로 자신을 심판할지 모르는 신을 섬기거나 보호를 간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인생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두터운 성벽과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낼 높은 탑을 통해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어.
하늘에 닿을 것처럼 높아진 탑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도 만들었어요. 그 계단은 마치 하늘로 오르는 계단 같았어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것 봐! 바로 우리가 지은 거야. 높은 탑도 우리가 만들었고 하늘로 닿을 수 있는 계단도 우리가 만들었어. 우리는 이런 일쯤은 거뜬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사람들은 스스로가 너무도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행복해지거나 안전해질 수가 없어요. 남조선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유행가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 그들이 하는 일을 중간에 막으셨어요.
재밌는 것은 사람들은 바벨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탑을 보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바벨탑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이 탑을 보기 위해 내려오셔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무척이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거나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에게 큰 벌을 내리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을 뿐이에요.
탑을 무너뜨리거나 탑을 짓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사람들은 탑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어요. 제거해야 하는 것은 탑이 아닌 탑을 건설하게 만드는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기 어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결정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시죠? 그날 아침에도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을 하기 위해 나갔어요. 아마 집에서 아침을 든든히 먹고 휘파람을 불면서 나갔겠죠. 그런데 왠지 모든 것이 달랐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평소와 너무 달랐던 거예요.
갑자기 모두가 서로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만드셨거든요. 친구를 만나서 친구야, 오늘 너무 반갑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그렇지? 라고 친구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친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 대화가 어려웠어요.
이러다 보니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벽돌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말을 못 알아들어서 장작을 가져왔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 밥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옷을 가져왔어요. 그 뒤로 사람들은 늘 말다툼하고 싸우고 서로 어리둥절하며 어쩔 줄을 몰랐어요.
다들 기분이 상해서 더는 탑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온 세상에 흩어져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었어요.
사실 인간이 교만하지 않고 바벨탑을 짓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힘들게 영어를 배우고 언어 때문에 혼잡할 일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바벨탑 사건으로 흩으신 언어를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 방언의 역사로 다시 연합하게 하셨어요.
맞아요. 학창시절에 영어를 배우느라 고생을 하면서 늘 왜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언어의 혼잡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 강림 사건 때 방언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에 대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할 때에는 언어를 다르게 해서 후투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이 연합하게 하실 때는 언어를 통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은 허무하게 무너졌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바벨탑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바닷속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거울처럼 그분을 비추지요.
성경에는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의 큰 이야기를 이루기 위한 줄기들이에요. 가장 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직접 우리를 구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후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을 할 때도 자꾸만 내가 잘해서 칭찬을 받고 싶고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제 안에도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더 행복해지고 스스로가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아서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잘한다고 해서 멋진 사람이 되고 잘 못한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멋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행복해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우리는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행복을 주는 존재들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은 바벨탑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바벨탑 사건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행복해지거나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탑을 오르기 위한 계단이 아니라 구원자인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높은 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뿐이세요.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천국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랍니다. 이것을 꼭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두 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일이 있으면 좀 나눠주실래요?
제가 먼저 나눌게요.
맞아요. 저는 늘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한 10년 전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응답인데, 제가 탈북하고 나서 언니와 친언니와 한 10년, 12년 넘게 이제 연락이 안 돼서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이제 교회에서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 제목이 언니를 만날 수 있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와우.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믿지 않았죠.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다. 어디서
아닙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근데 정말 그 해에 10월 달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고, 제가 와. 언니를 12년 만에 찾았어요.
야.
그래서 그때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를 정말 이 몸소 경험했던,
와,
체험했던
정말
그런 시간이었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네요.
네, 네.
아,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소자매님은 혹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네, 저는 그 좀 몇 년 됐는데 그때 조금 제가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아픈데 좀 두통이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뭐 성도님들이 많이 추천해 주셔서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때 어느 날 그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계속 너무 제가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픔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좀 사분히 가라앉히면 그러면 병이 낫고 내가 편안해질 거다, 약간 이런 응답이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두통도 사라지고, 이게 가장 큰 기억에 남는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뭐 예언자매님 12년 만에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난 거, 그리고 두통 또 아픈 것에서 없어진 거, 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셨는데요. 이 마음 담아서 오늘 신방예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없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백예연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북조선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어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어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북조선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과 동행해 주세요.
아멘.
우리 모두를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방 예배를 위해 간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주시고
아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보며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신방 예배를 통하여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미소자매님, 예언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 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기도에 대한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죠. 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막 기쁘기도 하고 반면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뭐 실망하고 슬프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아, 저도 그렇게 느껴요. 솔직히 말하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신을 차리고 노력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실망도 크고 낙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니 좌절을 하게 되고 또 절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착하게 살아야지. 착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착하게 살면 결국에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오히려 더 어려워지거나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맞아요.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내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도대체 어떡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지어서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아, 내가 천벌을 받는구나.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양보하며 또 살려고 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들이 닥치게 되면 그때는 엄청난 회의감이 생기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와, 미소자매님 이야기가 마구마구 넘치는 걸 보니까 억울한 일이 많았나 봅니다. 우리 미소자매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일들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거나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앞날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주변 여건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보다 보면 작은 문제도 큰 태산처럼 보이지만 큰 태산과 같은 문제라도 별거 아닌 것으로 대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다 내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이지 나쁜 상황이나 안 좋은 여건 때문은 아니라는 건가요?
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렸을 때 남조선에 부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유명한 바닷가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더래요.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되겠다 생각에 신이 나서 바닷물 속에 뛰어들어가려는데 마침 비가 오는 거예요.
어머나, 기대감을 가지고 바닷가에 갔을 텐데 비가 많이 내리면 바람도 불고 파도가 와서 수영을 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날 비가 내려서 파도가 2미터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요원이 있어요. 바닷물에 절대 못 들어가게 한다고 딱 막아버렸대요. 물에 절대 못 들어가게 하더래요. 그리고 사흘 내내 비가 와서 결국에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행에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그 목사님의 머릿속에 하나의 사고의 틀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파도가 2미터가 되면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의 틀이 생긴
와,
건가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 생각에 지배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인데 미국에 갔더니 그 바닷가에 있는 파도가 4미터, 5미터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다면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된 거네요.
그렇죠. 아니, 어렸을 때 2m가 되면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파도가 무려 4m, 5m라고 되는데 왜 들어가 있지 생각하며 가만히 보니까 널판지 같은 걸 놓고 올라타고 바닷물에서 신나게 놀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바다에서 널빤지 타는 것을 서핑이라고 해서 올림픽 종목에도 있잖아요.
맞아요. 서핑이라는 파도를 타는 운동 종목이 있어요.
와, 놀라운 이야기네요. 누군가에는 파도가 2m만 돼도 바다는 들어가면 죽는 것이라는 생각에 그 지배 속에 있게 되었는데 반대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파도가 크면 클수록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 거네요.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인생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럴 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문제를 이기는 비결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맞아요. 기도를 통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놓이더라도 문제의 크고 작은과 상관없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향해서 가는데 출애굽했더니 가나안 땅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겁니다.
광야 길을 많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중에 만나게 된 광야 길을 가는 게 많이 어려웠겠는데요.
길도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도망치다시피 나와서 먹을 양식도 풍족하지 않았을 것 같고 광야는 마실 물도 풍족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두 분이 정말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힘겹게 흠겹게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말렉이라 하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가로막아가지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광야길을 가는 것도 힘든데 아말렉이 공격해서 전쟁까지 하게 됐으니까 너무 힘들겠다는 힘들었겠다는데요?
맞아요.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문제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는 또 무거운 짐이 더해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럴 땐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버티면서 전진하며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아말렉과 싸우게 된 거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하던 일은 잘할 수 있었지만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었으니까 싸움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가 변변했겠습니까? 아무거나 소매에 잡힌다는 거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거죠.
출애굽은 했지만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도 있다. 멸망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네요.
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였던 모세는 뭘 하느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모세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예언자매, 미수자매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인생 살다가 이것도 뜻대로 안 되고 저것도 생각대로 안 되고 엎친 데 덕진 격으로 문제가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 감사한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 있다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9절 미수자매님, 그 다음에 예언자매님 10절 11절 말씀 읽어줄래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모집하여 나가서 싸우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와, 그런데요 목사님.
네?
놀라운 것은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되네요.
그렇죠. 미수자매님 말한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배워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배워주시는 것 아닌가요?
아멘입니다. 너무 잘 얘기해줬어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력이나 무기나 전술이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쟁의 원리인 거죠?
맞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겪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들 앞으로 살아가는데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결국 너희들의 인생길을 붙잡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배워주시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전쟁을 이기게도 하고 지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쵸?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이 교훈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돼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좀 상투적으로 들릴 수가 있고 식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기도가 뭘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의 속마음을 쏟아내는 것이고 나의 아픔을 털어놓는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아멘.
기도는 내가 가진 어려움과 문제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와, 너무 잘 이야기해 줬어요. 고마워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축복인 거죠.
아멘.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 도움을 하소연할 데도 없다면 너무나도 쉽게 절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나 누구를 아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좀 위로가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위로만 되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겠죠.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나나 당신이나 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으라 하십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질 책임이 있잖아요.
아멘.
도와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돕는 존재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축복인지 다시 한번 알겠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도와주시려고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단 말씀이죠?
맞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언제든지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 미수사매님 읽어줄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신자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북조소 신자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특권을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예언자매 미소자매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어려움 중에 반드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세와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북조소 신자와 남조소 신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모세와 같이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멜렉과 같이 우리 한민족을 위해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방 공동체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적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북조소 신자들이 있습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혹여나 아파서 눈물 흘리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신방님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고 주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 신자들 가운데 또한 여기 예언자매와 미소자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풍파